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우리는 희미한 존재였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었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수단들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일 때마다 전심으로 주를 의뢰한 자세와 태도로 주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이 전도초청주일이라서 지난주일을 선포된 말씀을 의식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제가 내일부터 6개월 동안 휴양 기간을 가지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척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 킹스 키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 외에 또 무슨 아버지가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기 이전에 불신 상태를 가리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녀요, 심지어 고린도후서에서는 벨리알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4절 말씀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4절에 언급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은 본래 양자 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바대로 일반 사회에도 입양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를 다 우리가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뿐만 아니라 뭐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다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입양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몇 년이 경과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고 무엇보다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자녀를 입양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입양하는 일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많은 희생이 요구되죠. 그렇다면 진노의 자녀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 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역사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 아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율법 아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닌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 할 수 있는 예수께로 피하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여자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공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 종을 풀어준다, 또 값을 지불하고 놓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의하면 어떤 사나운 소나 짐승이 이웃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소를 죽일 수는 없었고 주인이 잘못했다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뿔로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지고 주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여 배상하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아들로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죽여서 누구를 구원한다면 자녀를 죽여서 구원하는 그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누구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데 자녀를 죽여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내어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본문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는 15장 16장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불리는데 서신서에서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불립니다. 본문 6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보내주셔도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입양이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입양 가정이 있잖아요. 참 아름답게 잘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 권한은 입양아에게 있지 않고 입양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입양아도 자신이 양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입양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권한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양 부모와 하나님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가 자신이 입양할 아동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죠? 남자라야 된다든지 여자라야 된다든지 적어도 두 살 미치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애자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아이를 선택해서 결국은 자신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입양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물론 훌륭한 분들 중에 정신박약아들만 골라서 지체 부자유자들만 골라서 입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기억이 아마 맞다면 더글라스 슈튜어트라고 하는 그 신약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정말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남이 잘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만 골라서 입양해가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든 그런 부모들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선택한 거겠죠. 사람들은 자식이 없거나 혹은 기타 다른 동기로 양자를 삼지만 하나님은 무슨 결핍감이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인지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잘 배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문답을 보면 칭의 다음에 양자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부르심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조주를 다 그분께서 다 받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근거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요구되는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활성화되어서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하다라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이 해올 때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순간에도 항상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택하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입양된 아이가 만약에 한 대여섯 살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마 한 네다섯 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익숙하지 않죠. 언제 아빠, 엄마라고 해봤습니까?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게 되면 입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 그것이고 또 앞서 제가 인용했지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일상 가정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언어인 아빠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부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호를 부를 때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든 기도의 시작, 부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심방하는 도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엄지손가락이죠, 그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는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약하죠.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그냥 엄마 아빠, 아마 제가 볼 때 백여 차례 이상 더 부르지 않겠나요? 그죠? 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계속 부르죠. 여러분도 그렇게 부를 때마다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과 아들이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사로서 그 가정의 집사로서 50년 60년 일해도 자신이 섬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딸은 어떻습니까? 팽팽 놀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말이죠. 50, 60까지 결혼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 재산을 그 아들이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및 사랑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상속자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종에서 아들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잘 알죠?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함이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샘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형들에게 말한 이 함,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가난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고 아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상징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우리가 상속받게 될 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죠?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했고 아시리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신자는 이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증거해 주는 보증금이 성령님이시죠. 에베소 1장에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줍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치를 때 고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설교문도 써내고 논문도 써내고 주회도 해내야 되고 하는데 아들들이 방문을 두드려요. 아빠 아빠. 그렇게 계속 두들면 끝까지 문 닫고 있을 강심장인 아빠는 없죠.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죠. 그죠? 사귑니다.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그 아들을 불러 우리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들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점점 자라가면 필요가 생기죠. 필요가 생기면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 필요를 아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리응답 시간에 배웠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것은 보화가 땅에 숨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파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파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을 위해서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했고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났죠. 칼부림이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림을 겪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기본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여 버린 자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빗나가는 자식을 그냥 두고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데려다가 훈육하고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종로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징계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말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여러분들을 훈육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악인들이 다윗 주변에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이처럼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치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 중에 때로 약해진 자들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후 심판의 자리에 나와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도 있었고요. 죽은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징계가 없다. 지옥에서도 없다. 하늘에서 징계가 없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요. 지옥에서 징계가 없는 것은 교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교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 채찍으로 임하게 될 때 신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를 당한다 그래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왜 그 사실을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했다가 왜 중도에 포기했는데 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화성교회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잘 넘어졌습니다. 걷다가 너무 잘 넘어져요. 근데 그 화곡동이라는 동네에 바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 바둑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때문에 힘든 산으로 때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불평, 불만 늘어놓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산에 갈 때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산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우리 여성도님들도 저 안곡습지에서 한번 저 산책하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고 3분의 1은 그냥 앉아서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신다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입양의 원리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입양의 원리로 보면. 입양아가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입양 부모의 겉모습을 똑같이 닮게 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던 그 삶을 정돈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을 본받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롭고 선하고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러분들 생물체계 보셨죠? 배아 상태나 처음에 새끼의 모습은 이게 뭐 고기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뚜렷하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도는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이 바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물론 겉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뭘 봐야 되는가? 주님의 형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양자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사실로 놀라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진 모습 때문에 우리도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기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유와 같은 성품 이런 기질들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랑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진리는 사랑과 함께 일합니다. 개혁교회가 실수하는 내용이 뭘까요? 진리의 내용에 천착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유연함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선악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정죄의식으로 충만한 신자가 많아지게 되죠.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멘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로도 아멘이에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놓쳐버리는 우리를 보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날 세우면서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 우를 보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들 보세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 좀 다투죠, 그죠? 막 다툽니다. 내 거라고 그러고 뭐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위기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형은 아우를 위해서, 아우는 형을 위해서 일합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코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결핍은 저주의 상태에 살고 있다는 표시이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육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끼리 다투는 것보다 보기 싫은 모습이 없지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때로 범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고 우리 안에는 죄고 육신인데 믿음의 형제와 다투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빠져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양자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사는 신자의 너그러움, 그 풍성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의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증거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우냐라고 할 때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은밀하게 불평하는 자세. 은밀하게 불평해요. 왜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나? 왜 나는 저 가정과 같지 않은가? 이러면서 은밀하게 불평하는 자세. 또 사탄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정죄할 때 사탄의 시각으로 자신도 바라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분명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이것도 극복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약속과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위로와 평강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또 하나 극복해야 될 장애물 지나치게 빈틈이 없고 회의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사탄의 정죄를 받게 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실 때 많은 번민과 고통과 시름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믿음은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기 돌아보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개피하여 들어가야 된다. 이제 다음 주일 리딩 지저서 살펴보시겠지만 시편 1편 2편이 시편의 서론이거든요.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2편 끝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때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아들의 특권을 끝까지 누리시고 또 아들됨의 증거를 풍성히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모든 교우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선택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저희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때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빠져있지 않도록 하시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성도의 견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경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실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놀라며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